여러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중에 2021년 우리 교회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이래 30년 동안 지속해온 이 사명자 대회는 오늘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금년 사명자 대회의 주제는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 2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하는 제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와 오늘의 정황이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 교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모진 세월이 지나갔고 험한 일 다 거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향해 다시 출발하자는 말씀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아가 말씀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까지 아버지께 다 드리신 다음에 드디어 최종의 결심을 굳히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6절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십자가를 향해 용감히 출발하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소 처연해 보이기도 하고 비장해 보이기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생애의 최고의 절정의 사역을 위해 용감하게 출발하실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담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적 거인들에게는 늘 이렇게 절정의 신앙을 향한 출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가 이 출발의 날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호렙산 떨기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을 향해 발걸음 옮겼을 때가 그 삶의 절정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마태에게는 세관에 앉은 그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가 이 결정의 순간이었고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며 가는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길 출발하게 하시는 그때가 그 삶의 절정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전수전은 다 겪은 후에 이 부르심이 있었고 어떤 이에게는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기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철없던 어린 시기에 이 부름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출발의 경우들은 그 개인의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더 절정의 신앙을 향해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삶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청년이었던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 자신도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를 특별히 아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그 모친 마리아를 아들인 당신을 대신하여 앞으로 모실 것을 당부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친에게도 이제는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말씀하셔서 요한에게 모친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요한은 성경의 무대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1세기 말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이 분산되어 흩어진 나그네 되어 힘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D 70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불태우는 등의 만행으로 예루살렘이 몰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생존의 거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혼란의 와중에 요한은 주님의 분부를 감당하기 위해 주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원로 성도들을 모시고 에베소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별세할 때까지 그분들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하다가 뒤늦게 복음 전도 일선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AD 68년 네로 시절 로마에서 순교한 후였고 모든 동료 사도들도 이미 거의 순교로 세상 삶을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늦은 시기에 마지막 남은 최후의 사도로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가 그의 절정의 삶을 향한 새 출발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일생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을 온몸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AD 95년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에베소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100세를 넘나드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노사도가 그가 극진히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말로 신앙의 최고봉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 신앙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애절한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애절한 사도의 음성은 에베소 교회에 이와 관련된 무언가 중요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곧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1세기의 교회를 괴롭혔던 두 종류의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한 이단으로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는 등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 한다면 이는 십자가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심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초대교회는 매우 이를 경계하고 결사적으로 배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은 헬라의 철학에서부터 기인한 것으로 소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육체가 없으신 분이니 고난도 십자가 죽음도 없고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리더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을 대적하고 배척하기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다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칭찬한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이단을 구분하고 배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의 분위기에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의심하게 되었고 서로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셔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이하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에베소 교회에 연합과 일치를 애써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 깊은 속사정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갈등과 서로 대치하는 것과 냉정함이 존재했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장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사정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100세 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려서 철없던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긴 세월을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온갖 어려운 풍상들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박해와 환난의 시기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듯 헌신해야 했고 풍전등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1세기 말에 마지막 남은 최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교회가 신앙의 최고점, 영적인 절정의 경지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말씀에서 신앙의 근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모든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간곡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 최종의 경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때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 등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몸바쳐 봉사하고 몸이 지쳐 병들 만큼 많은 수고도 했고 때로는 불의한 일에 온몸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 신앙의 최고점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절정의 신앙을 향해 신앙의 최고점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참 정신과 모습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사랑을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강조해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표본이요 절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사랑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보고 우리가 배우지만 처음부터 그 경지에 이를 수야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교회사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4세기 신학자 제롬의 기록에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은데 그 중 한 가지 내용입니다. 노령의 요한 사도를 젊은 사람들이 의자에 모신 채로 강단에 올려드리면 그는 늘 아이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만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지루해진 제자들이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좀 들려달라 부탁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니라 이것이면 만족하니라고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농익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주신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안느게라는 별명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벼락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격이 늘 과격하고 혈기가 넘쳐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주님 모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 통과를 거절하자 화가 난 요한 형제가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 태우고 지나갑시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는데 평생 신앙의 최고점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통해서 훗날 노년기가 되었을 때는 극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발걸음 옮기고 계실 때 곁에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좌우편 자리를 주십사고 요청한 사람도 요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자리를 탐하던 요한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내용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세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당부를 주님께서 요한인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임명하신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음을 밝혀줍니다. 21장 19절 말씀에서도 요한은 베드로는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일에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고 자기를 단지 주의 사랑은 제자로만 기록했으며 베드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가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박해자들과 배교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모습 닮아가기를 노력한 끝에 마침내 완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셔서 날마다 그 사랑의 십자가 주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 성도들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의 은사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세기 교회사는 박해와 환란에 대한 눈물을 겨운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는 박해에 대응하는 투쟁의 방법을 이렇게 밝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의 주장은 거룩한 투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세상의 지배자를 군림하는 사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것이 승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몇 시간 만에 주님은 붙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말은 참혹했습니다. 그럼 승리를 의미하는 주님의 개념은 우리가 가진 승리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더 많은 것을 확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승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신앙과 양심을 모진 유혹 가운데서도 붙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승리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능자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 얼마나 불가능의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12절에 설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해질 때도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을 때도 예수 잘 믿고, 풍부할 때도 예수 잘 믿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고, 예수께 이던 이 충성 변창고 살은 그것을 가리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향해 일생 달려간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실패의 순간을 든다면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095년부터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십자군 전쟁은 성지 이스라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목적이 오염되고 무리한 병력 동원과 수많은 학살과 약탈 등을 자행하면서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은 군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중세 가톨릭교회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교회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1세기에서부터 비롯되었던 초기 기독교는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로마 제국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수십만 병력 희생을 가져왔던 중세 교회는 결국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결과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물리적 힘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 사랑의 감화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 사랑의 감화력으로 세상 앞에 도전하고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 위대한 승리의 길로 일어나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사명자대회 주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어디로 무엇하기 위해서 가자는 것입니까? 신앙의 절정을 향해, 최고 수준의 신앙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것이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웃을 살리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웃이 구원받고 생명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자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